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면 제사장들이나 성전관리들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금지했지만,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3천명, 5천명이 막 회개하고 제자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좀 부패한 사람들도 생기고,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처럼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계속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자라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박해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같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박해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더 많은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박해를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도망을 간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뜰 텐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가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의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성령께서 빌립을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 애교로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돼요. 에디오피아 교회가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전해진 복음이 이제 씨앗 이제 싹을 내리고 그리고 자라나가지고 아주 이 견고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가 되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박해예요. 박해. 박해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박해를 했는데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힘있게 확산이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 바람이 불면 왜? 지금은 그 철이 지났는데 몇 주 전만 해도 막 이 민들레 씨앗이 막 날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죠. 바람이 불면 더 멀리 퍼지는 것처럼 이 박해 때문에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거죠. 고난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생을 시키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고난 때문에 사람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열심이 있어요. 사단에게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더 쉬워서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보다 더 위험한 것이 화려함이나 풍요로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려하고 풍요롭고 그냥 뭐 여유가 있고 뭐 인생을 즐기다 보면 하나님 생각할 겨를 없는데 그런 점에서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런 화려함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튼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또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다. 이거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 역설적인 증거이기도 해요. 이 박해라는 거는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고대 사회에는 이사를 다니며 사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에는. 이사를 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다 신분제 사회고 대대로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기가 하면서 살았고 또 대부분의 일은 땅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뭐 노동하지 않고 사는 소수 귀족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을 했는데 고대 사회의 노동이라는 것은 다 1차적으로 땅과 관련되어 있는 농사를 짓거나 짐승을 키우거나 기본적으로 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그 시대의 90%에서 달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쫓겨나요. 그러면 땅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다는 거는요.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유랑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난해진다는 거죠. 스스로 노동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졌어요.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아주 가난해지고 그리고 뭐 남들 부러워할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자기 앞가림 잘하며 살던 사람들도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 흩어져서 여기저기 유랑하면서 전도자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아도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복음이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그 모습,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정말 귀하고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신 줄 알아야 돼요. 전도를 하자 그러면 가끔씩 목사님 내 살아가는 처지가 이렇게 비참한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데 내가 전도하면 오히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회적 지위, 내가 얼마나 여유롭게 사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남보다 좀 잘난 것이 있고 내가 좀 더 여유로우면 내가 전도하고 그러면 그 전도가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세속적인 생각입니까? 내 지위, 내 신분, 내 여유, 내가 남보다 좀 나은 것이 있을 때 내가 전도하면 그거 좀 그래도 뭐 남부끄럽지 않고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거는 얼마나 좀 세속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내 형편, 내 지위, 내가 누리는 여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그거는 잘못, 그런 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담대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에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도 건강한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자기를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예수 믿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이 비참해도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배시거든요. 예수님이 보배인 거예요. 내 형편, 내 처지와 상관이 있는 것이 내 처지, 내 형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거죠.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져서 유랑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는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이 예수님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나뿐만 아니라 안정된 삶을 사는 당신에게도 그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구주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거룩한 담대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의 삶은 다 무너졌어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은 비참해졌지만 남의 눈치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치른 대가일 뿐이지 자기 인생이 정말 비참한 인생이냐? 아니고 자기 인생은 비록 질그릇 같지만 내 인생은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눈치도 보지 않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병이 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너무 세속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 잘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보다 더 나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를 재단하지 않으시고 그런 세속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도 네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부럽다 그렇지만 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흩어졌는데 삶이 다 무너지고 비참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주눅들지 않고 자기가 쫓겨난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가지고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을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확장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점점 자라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꾼을 불러일으키세요. 오늘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는 일꾼은 사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 이 사람이 증인이었는데 너희들 이 돌 던져서 이 사람 죽여도 괜찮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했던 이 증인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 사람은 이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이고 사입이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못 받는 거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사람이 열정을 다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아주 적개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저 다메섹까지 도망간 기독교인이라도 다 잡아와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외국에 가서 사람을 잡아오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공문을 아무에게나 맡겼겠습니까? 최소한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을 대리해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을 체포해 오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사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사건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보면 9장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저 뒤에 사울이 다시 간증하는 장면을 보면 이때가 아마 정오, 오정이었던 것 같아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낮에 비치는 빛하고 이 동네에서 낮에 비치는 빛이 차원이 달라요. 한여름 땡볕 내려쬐이는 거 생각하십니까? 좀 상상이 되세요. 한여름에 왜 땡볕이 내려쬐이는 그게 이 나라의 일상이에요. 이 지역의 일상, 그런 것이 일상이고 그러니까 한여름에 땡볕이 내려쬐이는 것이 일상인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빛이 이 사울을 비춘 거죠. 갑자기. 홀연이라는 거는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이 땡볕에 걸어갔을 거거든요. 뭐 걸어갔는지 말을 타고 갔는지 나귀를 탔는지 낙타를 탔는지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말보다는 나귀를 탔거나 낙타를 탔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땅에 엎드러진 거죠. 근데 땅이 엎드러졌는데 9장 4절을 보시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 당신을 향한 박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당신의 고통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예수님이 당신의 눈물로 여기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받으시고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예수님 당신이 당하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평생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죠. 자기의 모든 생각이 다 깨어지는 거죠.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삶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으리라. 그런데 이 음성을 사울만 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끝이 나고 사울이 일어났는데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사울을 부르신 거죠. 교회의 적대자, 교회의 대적자. 가장 어떻게 보면 열심을 내어가죠.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없애려고 애를 썼던 이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느냐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신명기 읽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어 여호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백성, 그 천하만민에게 복이 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내신 거죠.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민수기 신명기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거였죠.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 거냐, 어떻게 더 행복할 거냐 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거는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발버둥 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이라는 것은 목표가 아니고 열매거든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진짜 그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행복, 중요한 것은 남보다 더 행복, 이렇게 돼요. 남보다 더 행복. 그러니까 늘 남의 눈치 보고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이러니까 더 초라해지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내 인생은 어떤가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 더 행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실제로는 행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해 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삶을 제대로 사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거냐, 어떻게 남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어떤 사명을 내게 맡기셨느냐 이런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죠. 사울에게 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세요.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 이야기가 절반 나와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요, 사도행전에 세 명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군산 어디에 무슨 동태탕 집인데 식당 이름이 동태탕 박용태더라고요. 조금 이상했어요. 식당 이름이 박용태.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런데 여하튼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세 명이 나와요. 우리 앞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그 헌금 속에 먹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여기에 아나니아, 저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흔한 이름이었던, 흔한 이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이름은 흔했는지 몰라도 결코 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기실 만한, 하나님이 신뢰하는 일꾼, 신뢰할 만한 일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였어요.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서 하나님이 믿고 어떤 사명을 맡길 만한 그런 일꾼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믿고 어떤 사명을 맡기실 만한 그런 일꾼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환상 중에 불렀어요.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전형적인 답변이에요. 그랬더니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라는 거는 곧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고대 로마에서는 카르도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이번 주에 그 성경 사물 전시회할 때 그 이미지를, 직가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로마 사람들이 만든 거의 모든 도시에는 이 카르도라고 하는, 직가라고 하는 곧은 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모든 도시의 중심지였던 거죠. 거기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불안해해요. 내가 이미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을 향해서 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먼저 들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고, 다메섹에 오는 이유도 이 사람이 기독교인 체포해 가려고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미 들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네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야 될 건지를 네가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5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될지를 네가 가서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나니아가 두말 없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울을 찾아간 거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 보면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18절과 19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받은 것처럼 안수하며 기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아나니아는 열두 사도도 아니고 일곱 집사도 아니에요. 성경에 오직 여기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뒤에 무대에서 사라져요. 사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도였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 지도자였는지 모릅니다. 저 같으면 너 나 누군지 알아? 내가 사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야. 이렇게 좀 행세할 법도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여기서만 딱 쓰임 받고 사라져요. 어떤 때는요, 사라지는 것도 은혜예요. 사라지는 것도.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계속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하여튼 아나니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이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쓰실 만한 일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꿈에 용태야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뭐 어디 시장을 가는데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다 이렇게 다 생각하시죠. 그렇게 다 생각.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꿈에 들리는 용태야 이거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개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개꿈일 가능성이 많아요. 꿈에 용태야 뭐 이렇게 해서 뭔 음성이 들렸더라도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이거 하나님의 말씀 맞는지 확인, 스스로 확인하면 안 되고 최소한 목사한테도 물어보고 예수 잘 믿는 어른들한테도 여쭤보고 혼자 들었다고 다 하나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의 인정을 받는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자꾸 우리 혼자 뭐 듣고 자꾸 뭐 들린다 이러면 진짜 절 찾아오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정신과에 가야 될 때도 있어요. 자꾸 뭐가 들리고 이러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 별로 좋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다급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들려지는 그 음성을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우리에게 말을 해요. 마귀도 그래서 내 마음에 들리는 내 인생에 들려오는 소리를 다 듣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 이 음성이 정말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인지를 잘 분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늘 우리에게 말을 해요. 들려요. 하다못해 무슨 광고도 늘 우리에게 들려요.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지배하기 위하여 얼마나 반복적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들리는 음성이 많다는 거죠. 그 많은 음성 중에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아나니아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그럴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처음 들은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아나니아가 지금 처음 들은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이게 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무엘상 읽으면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막 일리 찾아가고 이런 거 본 적이 있잖아요. 여기 아나니아는 성숙한 사람이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일상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죄다. 너 그거 죄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가 있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바로 멈춰야 됩니다. 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깨워주세요. 너 그거 죄다. 너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깨워주세요. 그런데요, 그 감동받고 멈추거나 돌아서는 사람 드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깨워주셔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다가 잔소리가 아니죠. 권면이지고 안 들으면 말 안 해요. 이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 깨우셔서 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너 거기서 멈춰야 돼. 너 돌아서야 돼.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깨우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듣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리로 계속 굳어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기도할 때나 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너 그거 죄야. 성령께서 깨워주시면 멈춰서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 일상생활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에 대한 감동을 주시면 그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누구 생각나게 하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혹은 그 사람에게 전화라도 해보고 좀 찾아라도 가보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생각이 나면 국이라도 끓여서 좀 갖다 주고 아니면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뭐 어떤 형태로든 어떤 선한 일에 대한 감동이 오면 그거를 해봐야 돼요. 물론 그 감동이 올 때 감동에 대항할 때도 있어요. 아이고 뭐 새삼스럽게 뭐 전화를 하겠어. 그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그동안 연락 안 하다가 새삼스럽게 전화하면 얼마나 민망할까. 그러면서 어떤 감동, 선한 감동이 왔는데 우리 안에 저항하는 거죠. 굳이 그걸 뭐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더 구역장도 아닌데 뭐 구역장이 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뭐 그거 하는 게 하여튼 어색한 거죠.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한 감동이 있는데 저항하는 거죠. 저항. 아나니아도 하나님이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면 다섯 사람 사울이 있는데 가서 뭐 어떻게 그런데 아나니아가 저항하는 거 저항. 주님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그 사울 위험한 사람이라 그럽디다.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 사람 기독교인 잡아가려고 왔다 그럽디다. 그런데 이 위험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서 만납니까? 저항.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그냥 가라 명령에 단호하게 그냥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저항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저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계산. 가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내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가늠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을 가지고 자꾸 뭘 이게 저항을 하다가 보면 어떤 거룩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주님 그거 위험해서 못 하겠어요. 그 얼마나 지금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계속 저항하고 안 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불러서 사울을 도우셨겠죠.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쓰임 받는 기회를 놓쳤겠죠.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감동을 주실 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모든 선한 감동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선한 일에 대한 모든 감동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감동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감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단순한 측은지심인지 이런 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해봐야 압니다. 해봐야 알아요. 경험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죠. 선한 일에 대한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을 따라서 계속 해봐야 돼요. 계속 해봐야 돼요. 하다가 보면 아 모든 선한 감동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거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거는 몸으로 체득하며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몸으로 체득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모든 병자를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어떤 병자들은 고침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 모든 환자들이 다 나음을 받지는 않았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은 우리가 짊어지고 어떤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선한 일에 또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불러내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일을 하는 동안에 배워가는 거예요. 바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 해봐야 돼요. 순종을 해. 이것저것 계산해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위험한 일이고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자기 힘으로 안 되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힘이 안 생겨요. 운동할 때라도, 운동할 때도 힘이 지나도록 해야 근력이 생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땀도 안 날 정도로 운동해가지고는 운동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땀이 날 정도로 막 헉헉 할 정도로 뛰어야죠. 그래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정도의 짐을 짊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진짜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이거 얼마나 참 멋진 일입니까?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기왕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기왕에 말씀하실 때 다 말씀하시면 사울이 더 겸손하게 하늘의 음성이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들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직접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예. 어떤 사람은 맨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듣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제 고집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뭐 하나님의 직속 뭐 부하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교회 안에 속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초대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 전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자기 삶의 어려움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스러워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정말 귀한 보배 온 세상에 생명 주시는 유일한 구주셨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 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살면 굳이 치르지 않아도 될 대가를 많이 치르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 잘 믿으면 고생 많이 합니다.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지 않기,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될 상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고생하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제 갓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초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 예수 잘 믿으면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환난을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부여잡아야 될 이유는 이 믿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이 더 영광스러운 이 우리의 작은 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너 고생하면서 너 손해보면서 너 많이 희생하면서 너 많이 울면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이 진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하신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그 소망이 정말 우리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부담 없이 너무 가볍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 앞가림 다 하고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사명을 위하여 살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이 은혜를 대항하고 복음을 대항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대항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이게 힘든 일이겠어요. 요즘 텔레비전 무슨 드라마 전 세계에 흩어지는 영화 이런 거 보면 고약한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악당 몰상식한 악당은 다 기독교인이죠. 세상 영화를 만드는 작가나 감독이 몰상식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같이 몰상식하고 기독교인같이 고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기독교인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기독교인이 되어야 돼요. 100년 동안 만들어진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좋은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만들면 앞으로 한 100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몰상식하고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런 기독교인.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고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예수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시면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다시 보게 한다, 다시 보게 한다는 표현이 또 여러 번 나와요. 사도행전 9장 7절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여, 9장 8절에도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9장 9절에도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사울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보지 못했을 때는 사울이 몰랐어요.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고 온 세상에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지 못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메스크 도상이 눈이 열린 거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쏟아붓는 그런 일꾼이 된 거예요. 우리 중에도 혹시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실까 염려가 됩니다. 보지 못하는 분들은 세상의 화려함만 보일 거예요. 보지 못하는 분들은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아름다움 보게 하시고 하늘 영광의 찬란함을 보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지 못했던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보게 된 사울은 이제 그 예수가 온 세상을 구주시다 증거하는 일꾼이 된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계세요. 일꾼을 부르고 계세요. 자기 앞가림하면서 자기 행복을 위하여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일꾼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 시대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